오늘은 5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하진 못하시지만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보좌 앞에 함께 앉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48장입니다. 248장입니다.
화초가 피고 찬양을 주님 드리어라. 사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우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암혹한 땅에
대표해서 최준국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사랑의 손길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로 서갈 수 있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몸된 교회의 풍성한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사랑하는 식구들이 모두 일어선 맘 되어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서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늘 그러하지만 어둠도 있고 어지러움도 있는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식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지킴받아왔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 동산에 올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허락하신 예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을 청종하는 영혼 영혼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힘입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특별히 이 시간 섬겨가시는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고 말씀으로 섬겨가실 김병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식구 한 분 한 분들의 영혼 속에 주님 주신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가게 하시고 행여라도 느슨한 영혼들에게는 주님을 향해 일어서 볼 수 있는 축복된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먼 곳 가까운 곳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영혼 영혼 속에 일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저들 영혼들이 새 힘으로 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 남은 길 속에서도 주님의 붙드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마음만은 꼬라가 알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열매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섬겨가시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볼 수 있는 축복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회로 섬겨주실 장로님의 영혼도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님 긍휼의 손길에 부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 봉독 시간입니다. 성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끝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크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굳굳하게 튼튼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늘 주님께 귀 기울여가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힘있게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몸 대신 우리 주님께 그 가지로 붙잡혀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위정자들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새롭게 정부가 세워가는 데에 빠르게 안정을 갖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그리고 안정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다 각각 산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을 해서 빛이 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군사로 잘 서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의 긍휼과 손길이 닿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 많은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복음으로 부흥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시는 신학대학교 신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신학생들 양육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53만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준비 중에 계신 이 땅에 계신 선교사님, 그리고 나아가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써 가시는 선교사님들, 늘 주님의 동행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묶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의 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몸된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머리 교회의 머리로 서 주셔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그리고 깨어 서 있으므로 아버지 세워 나가며 우리 주님이 쓰임 받는 교회로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주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넉넉히 일어설 줄 압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부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붙잡힌 가지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쓰임받는 주님의 군사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교회의 아홉 개의 가정과 열 개의 선교팀과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각각 맡은 소임에서 굳건하게 서서 몸된 교회가 빈틈없이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게 일으켜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긍휼 속에서 이 나라가 새로운 정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정을 찾고 새로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시고, 공의롭고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을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땅에 있는 교회들도 주님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처럼 아주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그 복음이 이 땅에 널리 널리 전파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부흥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섬겨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끈이 서가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군사된 모습으로 서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가 아버지 각각의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땅에 아직도 아버지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로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저들을 용서하시고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저들의 심령 심령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들을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베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향해 더 많은 일꾼들,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신학생들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셔서 훌륭한 종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신학교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특별히 다섯 분의 교수님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각각의 강단에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훌륭하게 서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53만 국군 장병들 주님 돌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특별히 이 젊은 영혼들을 매어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아버지의 귀한 영혼으로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장병들을 돌봐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써가시는 군목님들과 주님의 일꾼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주님의 간부들이 더 힘써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전 세계의 국군교회가 날로 새로워져 가시며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가는데 게으르지 않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에서 나아가 가신 53만 국, 이 땅에서 나아가신 33만의 우리 전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살펴주셨기를 바라곤 합니다. 각각에 있는 국처소에서 주님 모시고 가는 길에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시고 빈곤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힘써 주님의 날 위해서 일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지도하늘
다음은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배성숙 사모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김성혜 집사님 다음 순서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몸된 교회 식구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몸된 교회의 귀한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 소청년들이 주님 오신 행복 속에 건강한 주님의 양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모두 성장하여서 각자 길을 가고 있지만 저도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것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욕심을 앞세우고 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강요하며 힘들게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주님 앞에 소중한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보다 나의 소유라는 착각 속에 범한 실수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철저한 분리가 있어야 하고 주님의 귀중한 양으로 살아들여야 할 삶이 있음을, 그리고 부모는 다만 양육의 책임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보내버린 많은 실수와 아쉬움이 남는 시간들입니다. 지금이라면 그런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며 먼저 주님께 많은 죄송함과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을 고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로 자녀를, 이웃을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자녀는 이미 성인군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비슷하게 닮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오직 주님만이 고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과 피로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고치려 들면 도리어 꺾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자녀들을 향한 간절하면서도 강한 마음,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이 있다면, 자녀들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주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랍니다. 하물며 생명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저에게 영생이신 주님을 자녀들에게 꼭꼭 심어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만으로 자녀들이 온전히 돌아와 자리 잡기까지 우리 부모된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듯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까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육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사랑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부터 출발하다 보면 과잉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모두 사랑과 섬김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촉하게 되고 성큼성큼 앞서가며 억지로 끌어당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다 보면 느린 아이라도 멀리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도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아이를 바른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협심하여서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려면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하다 보면 회초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는 죄를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러나 아이의 실수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빛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스스로 아파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안아만 줘도 이미 그 안에서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주님의 지혜와 빛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안아주어야 할 때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적지 않은 시간 속에 제 삶 속에서 저를 양육해 오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저를 훈계하시든지 정말 저를 소중히 다루셨고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때론 해초류를 드실 때도 한 팔로는 저를 꼭 품고 계셨습니다. 찬송가 317장 3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의 방법 외에 주님께서 저를 정말 감동시키신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려주심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시간들 속에 저를 참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혈기방장하던 청년의 때도 35년이라는 긴 세월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 속에 주님보다 앞서며 월권을 밥 먹듯 하던 때에도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뜻하여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실수와 허물투성이인데도 주님은 잠잠히 그리고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기다림,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오늘의 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기다려주심으로 기다려주심이라는 그것을 통해 저로 하여금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기다려주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친히 기다림을 주님께 배우면서 기다림은 인내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 그것은 정말 인내가 아니고요.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어리석은 제게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쓰심을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던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저것 헤아리는 마음 아닙니다. 그래 참자 인내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마음 사랑입니다. 신령할 수조차 없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민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사랑, 관계 중심적 사랑,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이런 감정적이고 상대적인 것 아니고요. 아낌없이 생명이라도 내어주며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들을 통해 자녀와 가족도 이웃과 이 땅의 영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음을 어머니 니브가가 알고서 야곱을 에삼촌 집으로 피신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아들 에서 대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니도 어머니 니브가입니다. 니브가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요 정말 축복된 자리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주님의 통로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지극히 육신의 생각을 앞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지 아니하신 적 없고 번복하시거나 정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에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아이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과정 속에 창세기 25장 34절과 26장 34절로 35절을 보면 그 말씀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져가는 큰아들을 보며 리브가는 깨어있는 근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행함으로 남편을 속이고 자녀로 경록해 하며 가정의 평화마저 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잠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주님을 기다려야 함이 옳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실수를 불러오게 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강 중에 질서 가운데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급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실패의 쓴잔을 마신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이 그러했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저지른 실수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는 가혹합니다. 어떤 일은 죽음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의 다니엘, 풀물굽 가운데 세 친구, 갈멜산의 엘리야 등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만찬하에 증거하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연약한 이웃을, 형제를, 그리고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단 한 번도 저를 억지로 끌고서 십자가와 무덤으로 강제적으로 밀어 넣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내가 깨닫고 주님 따르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토에 서 있는 나를 보시며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부모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기다려주고 계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1, 2년 만에 성인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영혼 또한 주님을 영접한 후에라도 많은 시간과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를 아직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으로 돌아와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기다려주므로 우리의 삶이 은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로 삼아 당신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많이 많이 흘러보냈으면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몸된 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지며 주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이 올해 제 삶 속에서 많이 감사할 몇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 식구님들의 형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은 두말할 것 없는 감사한 제목이고요. 귀하신 목사님께서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뚜렷이 알려주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 성도로서 추구할 것은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인데요.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고 터대어 주심 안에서 오직 주님을 추구하며 내 주님과 동행 속에 내 주님을 섬기는 길은 세상에서 볼 때는 좁은 길, 힘든 길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는 보냄받은 자로 천국, 내 주님의 집을 영원한 내 집으로 삼고 소망하며 땅은 잠시 거할 장막집으로 여기고 살 때에는 미로 같은 세상길이라 할지라도 혼돈스럽지 않고 되돌아옴 없이 뚜렷한 한 길, 안정감 있고 평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뚜렷이 형성되게 이끌어주심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V700고지 말씀은 35년이 지난 옛날에 목사님 말씀이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도 목사님께서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져야 할 두 가지를 주님 추구하며 주님 섬기는 길을 뚜렷이 일관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환경은 늘 요동하고 변화가 많지만 주님 모시고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삶은 언제나 뚜렷하고 변함없는 은혜로 안정감 속에 평강을 누려가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은 오직 주님, 주님이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오직 주님으로 일깨워주셔서 혼돈스럽지 않게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더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아픈 일도,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많이 겪어가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믿음 안에 굳게 따를 수 있음을 많이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속에서라도 보이는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솟아올라 주님께 새롭게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 자신은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을 쫓아가도록 일깨워 주심도 너무나 많이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따르는 길 속에서 참 놀랍고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알게 됩니다. 사르반 여인에게 남겨진 것, 그에게 주어진 것,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궁핍하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사르밧 가부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고 온전했던가 일깨워주셨음을 생각해 보면서 제 삶 속에서 주어진 작은 것, 평범한 것이 주님의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로 알게 되고 그러함 속에서도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늘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온전하신 손길에 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저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제게 주어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참 온전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이 터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더 신실하게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언제나 내 주님 모심에 충실하셨던 앞서 가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생각하며 저도 그 길 잘 걸어가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3가정 식구님들이 준비한 기약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 순서입니다. 조병례 집사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육신의 부모님이 계셔서 먹고 자고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두를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살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을 아프게 하고 방황케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정말 이 풍파가 많은 세상길을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여 봅니다. 잠언서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에 사로잡히기가 쉬운지요. 그러나 해답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명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근심이나 걱정 속에서 헤어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에는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던 토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말씀드릴 때 해주신 답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서 부활의 동산을 지나 그리고 보좌의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도마처럼 오늘 하루길 다음 걸음을 아무것도 모른다 하여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길이 곧 천국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가는 생명길임을 너무도 명료하게 알려주고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천성 향해 가는 이 생명길을 저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유독 저의 마음을 빼앗은 단어는 거처라는 그 귀한 말씀인데요. 거처라 함은 우리 사람들이 항상 거할 수 있는 곳 영어 성서에는 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홈, 즉 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가정을 이루고 함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누구나 꿈꾸고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파도가 밀려오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 깨어진 가정이 줄잡아 3분의 1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곧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꼭 붙들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귀한 말씀으로 그 사랑 안에 모든 일상생활을 그 사랑 안에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모신 그러한 거처, 그 가정은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영혼이 언제나 편히 쉴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주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가정, 가정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몸된 교회도 오셔서 함께 친히 해주시면서 또 모든 일상생활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너무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귀한 이름과 함께 또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시고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형제요 친구요 또 사랑하는 그의 신부로까지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정해주시고 맺어주시니 영생에 이르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중에 보배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말씀이 믿지 않는 이에게는 전혀 허무한 허상과 같은 일일 테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실상이 되는 진실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향을 가는 저의 삶 속에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움이 저의 마음에 푸른 나무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커가고 있는 이 올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위로와 믿음과 생명과 또 따뜻함을 전해주신 그 귀한 말씀에 감사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성혜 집사님 그리고 김선선 집사님 연속해서 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복음서 그 뒷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한 그 내용을 제 마음에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복음서 뒷부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제 마음을 많이 붙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여인들 그리고 그 다른 마리아 그분들은 이른 안식일 이른 새벽에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가야만이 그 마음이 안식할 수가 있었다라는 정말 그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하고 안식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정말 장사 지냈지만은 그 주님을 찾지 않으면 정말 진정 내 안에 정말 안식이 없음을 주님 없으면 안식 없다라는 것을 참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나를 정말 십자가에 넘기고 나를 장사로 정말 무덤에 장사하고 그 찾아갔을 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그 붙들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그 갈릴리로 가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정말 명하여 주셨던 그 갈릴리 그리고 함께 살아주셨던 갈릴리 정말 갈릴리의 그 정말 예수님이 명하여 주신 산에서 예수님을 배웁는 것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웁는 그 두 가지를 또 마음에 그 많이 생각되었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들려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그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는 그 말씀이 참 내가 주님을 그 생명으로 붙들고 주님을 모셨을 때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정말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오늘의 삶 속에 부여된다라는 것이 참 많이 감사했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열한 제자가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라고 다가와 주셨던 그 예수님 평강으로 정말 그 다가오신 주님이 그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된지요.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그 잠금 문을 정말 통과하며 우리 주님은 그 안에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다. 정말 오늘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주님이 그립고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묘비에 보면 주님 주님 그러면 세 번 주님 하시면서 그 언제나 그 주님 오심에 충성할 뿐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요.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그 주님 참 그 주님의 의미가 정말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고 그 주님의 의미가 더 깊이 있게 제 마음에 그 새겨지면서 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 길갈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정말 그 앙을 구할 때 사울왕을 정말 그 사울왕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울왕이 정말 그 처음에는 하나님께 합한 그런 그 청년으로 주님 오신 삶이 잘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가 그 정말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자세, 주님을 모시는 자세, 그런 자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정말 그 약속한 대로 이레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흩어져 가므로 그가 한목제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정말 그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정말 한목제와 제사를 지내는 것에 급급하였고 그런 삶은 주님 앞에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마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 모시고 그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 정말 사무엘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 정말 그리고 내게 속하지 않는다. 참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가강을 정말 주님 그 아가강을 정말 쪼개 찍어서 그 쪼개 죽이는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주님 앞에 삶을 정말 나를 날마다 그 십자가로 넘기고 나의 육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리하였을 때 그 우리 주님께 드릴 그 정말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족속과 또 군사가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족속과 군사는 그 다 죽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도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그 다스림 받고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서 그 40년을 넘게 걸어오면서 참 그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그 성막이 완성되듯이 내가 주님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들 속에서 정말 그 내가 나로 그 정말 그 내 모습 그리고 어떤 그 애굽에서 나온 군사나 족속 그런 정말 그런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온전히 정말 죽음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오직 주님 한 분을 그 옷 입는 그런 한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길 속에서 주님을 따라왔다 할지라도 나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넘기고 정말 그 아무것도 나의 육에 대해서 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신뢰치 아니하고 오늘 보좌에 계신 주님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이 있는 정말 그 내가 주님을 모심으로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라는 그 뜨거운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길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주님 모시면서 걷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식구님들의 한결같은 그런 고백처럼 주님 그 떠나보내시고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늘 머물렀던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사도행전을 참 많이 요즘도 더듬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제자들이 바닷가에 그 배에 올랐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주님 없는 이 땅에는 내가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은 나의 분깃이 아닙니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이 복음에 참여해갈 때는 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얼마나 엄청난 삶을 주셨는가를 마음에 힘입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돌보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또 주님의 보좌와의 그 주권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내가 온 마음으로 뛰어들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정성껏 섬겨볼 수 있는 그런 섬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곁에서 정말 주님 따르는 그런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그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관계 맺어 주신 그 주님, 이제 그 주님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은 주님께 향하여 떠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벗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과 그 사귐은 정말 소중했고 날마다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붙고 주님 안에 자리 잡은 마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능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그 무언가를 행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힘썼던 것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이 참 마음의 기쁨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붙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아주고 정말 주님을 뚜렷하게 인식해 갔었는데요. 그래할 때 그들의 기도가 더 주님의 그 생명에 붙들려가고 또 주님의 그 보좌에 힘입어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10일간에 뿐 아니라 그 사도행전을 계속 보아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보아도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도 위험도 그러한 죽음도 계속이 되었지만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가까운 그 사귐 안에서 주님 안에 자리 잡은 마음 그리고 계시록의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자리 잡은 그 마음으로 주님이 임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버티면서 굳게 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고 참 감사와 기쁨과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구님들과 예배를 드려가면서 주님은 우리 몸된 교회도 그와 똑같이 예루살렘에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내 주님 지금까지 주님 알았던 그 주님 오시고 주님 안에 자리 잡고 기다려가는 그 마음으로 정말 소중하게 제게도 말씀해 주시고 남은 길까지 주님 모시고 이 삶을 힘써 가라고 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였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든지 지금 주님과 사귐 속에서 지금 내 마음에 주님께 주목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금 주님의 그 얼굴빛, 주님의 그 음성, 그 주님이 가깝지 않고 약하다면 우리 인격은 무너지고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이것만은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겨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권사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된 교회는 다른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뜨거운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기에 전심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참 많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제가 조그만 섬김을 해가면서 참 목사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만 내 목자로 모시고 주님만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준비를 해 주셨구나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참 많이 됐었고 이젠 주님 모시고 살기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어린 집사님과 함께 통화가 됐었는데요. 그분이 통화하자마자 우리 목사님께서 몸된 교회에서 주님 모시고 살도록 온전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살기만 하면 되어라고 너무나 제 속에 품었던 그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전달해 줬을 때 그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계셔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일하여 주셨다는 것이 너무 크고 놀라웠었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주님이 내 주님, 내 구주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주님만에게 추구하게 주셨는데요. 몸된 교회는 40년이 넘도록 주님만 추구하게 주셨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미흡하고 또 더딜지라도 목사님께서는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거에 대한 만큼은 너무나 쉬지도 않고 철저하게 훈련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새로운 어린 영혼이라도 그리고 오래된 성도에게라도 이것만큼은 목사님은 철저하게 똑같이 그렇게 철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그 말씀 한 분 한 분 주님께 대하여 깨어서 살으세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힘있게 살아주세요. 이 삶을 목사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라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이 저는 이제야 조금씩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더 마음에 매여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그 제자들이 주님을 주님답게 알아들였을 때에 주님은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을 이처럼 내 주님,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없고 또 이것이 주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해간다는 것이 요즘에 또 조금씩 더 주님 마음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시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가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붙들려 가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영향력이 되었고 우리가 이 영광의 길에 서도록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점점 알 것 같고요. 이 땅에서는 내가 다른 어떤 분깃은 없지만 주님 목사님 앞서 가신 주님 홀로 주님 따라가신 이것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 땅에 내가 남은 삶의 분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날까지 우리는 그날까지 목사님 배웁고 또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요. 주님 안에 자리 잡고 그 보좌에 자리 잡고 주님을 기다려가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주님 한 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교회로 남은 날까지 기도에 힘써감으로 주님으로만 충만한 그런 교회로 주님께 살아가기에만 더욱 힘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3가정 식구님들이 준비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주님의 짙은
끝으로 김병수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4월, 5월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베풀어 주신 귀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감사 중에서 그 예배 시간마다 귀하신 강사님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가 되어집니다. 귀하신 강사님들께서 예배 시간마다 참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강사님들께서 뚜렷하게 이 복음을 말씀해 주셨을 때 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저의 일주일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한 주간 사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참 감사가 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책, 어떤 책을 보아도 이 두 가지는 꼭 들어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 말씀 사역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한생 사시는 동안에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뚜렷한 복음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뚜렷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자유가 밀려온 것을, 참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줄들이 완전하게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이 뚜렷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그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예수님을 나의 근거로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자격으로 붙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인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들을 함께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중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나의 근거로 붙들므로 예수님을 나의 자격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자격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도바울 선생님의 이 놀라운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이렇게 놀라운 우리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보면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나의 근거로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자격으로 붙든다면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전해주신 이 뚜렷하고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듣다 보면 그 복음 가운데서는 이 복음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으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얼마나 존귀케 되었는가를 알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시편 49편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복음 안에서 존귀케 해주셨어도 내가 이 존귀케 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멸망길로 간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해주셨는가를 알기를 정말로 원하신 것입니다. 시편 49편의 그 말씀을 원문 그대로 우리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어도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존귀케 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비참한 우리의 삶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강력한 책망의 말씀 같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보십시오. 넘어졌던 분들, 세상길로 갔던 분들, 어둠에 휩싸였던 분들,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주님께서 그들을 존귀케 만들어주시 아니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존귀케 해주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존귀케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모두 다 그릇된 길,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만일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존귀케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사탄 마귀가 와서 그렇게 거짓말할 때 능히 대적할 수 있었고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다. 얼마나 나를 존귀케 해주신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존귀케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예루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아간이 왜 시날산의 에드와 금은보화를 보고 욕심을 부렸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존귀케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까? 왜 금송아지를 섬겨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로 서주셨는데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이 사막 길로 달려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케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만 해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피를 대신해가지고 피로 무엇을 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있었습니다.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살 만한 그 가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피로 값 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이 뚜렷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하다 보면은, 대하다 보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셨는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뚜렷한 복음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참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참 소망이 없습니다. 어제 과거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오늘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내일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임을 아시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뚜렷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 치우치지 않는 이 복음을 대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소망이라는 이 사실이 영광스럽게 다가오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이 뚜렷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까? 헌신입니까? 봉사입니까?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근거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붙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나의 자격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계속해서 주님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나의 자격으로 붙들지 않으면 끊임없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주님이 나의 구원의 근거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내 나름대로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힘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헌신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쳤으면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일어나다 어떤 분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그런 필요 없는 경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나에게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요. 평강도 없었고 안식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안 후에 주님이 나의 자격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안에 나의 잘잘못을 떠나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었고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가정 그 가정에 가보면은 벽에 그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새롭게 당신의 시온산에 오르지 않는다면 오늘도 그 시온산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시온산성이 되지 아니할 거라는 이런 말씀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주님을 나의 자격으로 붙드는 자만이 우리가 항상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이런 강함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시온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분도 주님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나의 자격으로 붙들지 않다면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이 땅에 계시는 모든 귀한 식구님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자격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확한 복음, 뚜렷한 복음, 치우치지 않는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해 주셨고 반면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과의 참된 사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그 주님으로 나의 영혼의 옷으로 입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도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안식과 참 생명을 주지만 복음에 속한 삶도 역시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안식과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속한 삶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아가서에는 복음의 보고라고 하실 만큼 복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언급된 이 복음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귀한 말씀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나 제가 청년의 때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정도로의 주님 앞에 말을 들을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누구누구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아직 거리가 있는 말씀이야. 아직 멀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 그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분도 은혜로 구원받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로마서 3장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아, 이 말씀은 그분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행위로 이 말씀을 보았죠. 행위에서 시작했죠. 그러나 이 말씀은 행위에서 출발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에서 출발한 말씀입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드셨고 실제로 또 그렇게 부르십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앞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죠.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삶은 너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감으로 살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뚜렷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이 놀라운 말씀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아가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매듭지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가장 빨리 달려야 우리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은 이 복음의 내용이 가장 내 속에서 빨리 달려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생각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공존한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사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주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주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린다면,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면 이제 생명과 평강의 길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두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서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죠. 이것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앞질러 가면 더 빨리 달리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보다 더 빨리 달린다면 우리의 심령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영혼은 생명과 평안이 평안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 주신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 이 다윗 마음속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생각이 되었을 때는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백하기를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면서 자기 손안에 들어온 사울왕을 살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더 빨리 달릴 때는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 사울왕의 손에 죽는 것 아닌가 하면서 아기스 왕 밑으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 참 착한 군인 우리아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더 빨리 달리냐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가장 빨리 달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참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도 그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서 복음, 주님 주신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생명, 생명의 말씀이 가장 빨리 달리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생각, 육신의 속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처럼 생명과 평강의 다신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75장 1절, 4절, 5절입니다. 남수단의 정은희 선교사님께서 국내에 선교대회에 들어오실 멕시코 양주님 선교사님 식구님들께 문안드리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고해 주시는 이정희 선교사님께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계신 우리 지교회 식구님이신 강순필, 권옥선 두 분 집사님께서 헌신된 마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감사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김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식구님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오늘 예배가 준비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순서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귀하신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강사님들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에 합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귀하게 문안 주신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분들, 지구의 성도님들, 군에 가 있는 형제님들, 먼바다 앞바다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남은 시간도 주님 모시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 각 가정마다 드려질 때 주님 임재하심이 가정마다 충만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하신 주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를 전부 마칩니다.